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밤 11시에 958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86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밤 9시에 1553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25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3월 17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성경이 재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재물이 우리의 영적 헌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저들을 사단에게로 붙들어 매는 금사슬이다. 정로의 계단 44. 기독교 역사상 오늘날의 교회처럼 많은 부와 평안을 누린 때는 없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풍요로움은 우리의 영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부와 물질적 풍요로움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정신을 고취시켰던 적이 있었는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이 냉장고에 가득 차 있으며 한 대 이상의 차를 가지고 있고 매해 휴가를 즐기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최신형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삶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 성도들도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자신의 영혼을 빼앗길 각오를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백망장자와 같은 엄청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자신들의 영성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일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부유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재물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매우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부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돈과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십일조를 드리는 것 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노력에는 무엇이 있는가? 3.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분류되어 당장 내일부터 매매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대의 믿음은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찬송과 행복의 이 자리가 우리의 매일의 영원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을 향해 열려진 우리의 마음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하게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60장 경배와 찬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날, 참으로 복된 이날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미국 앤드루스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던 때에 운전을 하던 동안에 우연히 시카고의 한 한인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한 칼럼니스트의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경험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때 그의 칼럼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이메일 한 편지를 한 장 받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세라 수 존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슬픈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세라 수 존스와 그의 어머니 백재선 씨를 생각했습니다. 뭉클한 아픔이 오랫동안 제 가슴 구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그 칼럼 리스트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자신과 이 사라 가족이 처음 만난 것이 1970년대 말이었고 정기적인 한인사회 모임을 통해서였는데 당시 세라는 4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다가 약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1990년대 말 어느 날 다시 세라로부터 편지를 받고 서로 간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세라가 보낸 그 말끔하고 격조 있게 쓴 이 편지지 위에는 맥켄지라는 로고가 찍혀 있었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선망하고 경쟁이 치열한 회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맥켄지 회사에서 세라는 일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는 자기가 백재선 씨 딸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머니 소식을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한인 커뮤니티에 나갔던 이 소녀가 20대 후반에 야심만만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라스 존스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를 마그나 쿰 라우데, 이제 최우등 졸업으로 졸업한 후에 하버드 법대를 다시 우등으로 졸업하여 한 유명한 법률 회사를 거쳐서 맥켄지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라는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났는데 이미 12살 때에 대학교 생물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수학, 과학 경시대, 라틴어 대회, 글쓰기 대회에서 수상하고 그 유명한 필립스 아카데미를 졸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장학생으로 결선자로 선정되기도 했고 러시아어에도 능통해서 러시아 모스크바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턴십을 하고 했으면 런던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영국 대학에서 문학비평을 공부했을 정도로 세라의 학문과 예술과 인생에 대한 열정과 재능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야심이 넘쳤던 세라의 열정과 재능이 어느 날 화려한 무대에서 관객이 없는 무대 뒤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백재선 씨가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해져서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면서 세라는 자신의 인생길을 바꾸었던 거죠. 당시 세라의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병든 어머니를 간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양로원으로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라는 어머니를 양로원으로 보내는 대신 자신의 야심을 접었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받는 촉망받는 커리어를 정리하고 어머니의 이민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세라는 어머니를 24시간 옆에서 돌봐야 했기 때문에 직장 대신에 집에서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지도하는 튜터링, 즉 가정교사 일을 시작합니다. 너무나 재능이 많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 젊은이가 자신의 모든 꿈을 포기하고 병든 어머니 곁에 매달려 있는 것에 대하여 주위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라의 어머니로부터 자기 자신 때문에 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에 속을 태우면서 자기를 떠나달라고 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세라의 효성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생각하면 어머니를 돌보는 자신의 생활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함께 지나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이 세라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사는 자신의 지금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머니를 위해 보내오는 부의금은 어머니의 뜻을 기려서 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편지를 끝내면서 세라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튜터링을 시작했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보람과 의미를 느꼈다면서 앞으로 집에서 가정교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집에서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삶을 멀리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회의 길이 숙명의 길, 소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이 정이 없어지고 진실한 효를 찾아보기 더 어려워진 이 시대에도 미국에서 그것도 한인 2세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큰 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정말 작은 것, 적은 것처럼 보이는 일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사람의 이야기죠. 이런 사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에 마음에 잔잔한 감동의 여운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문득 이 사람 사라의 얘기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성경의 한 사람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어느새 성경 속에 그 인물이 제 마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역대상 9장 31절인데요. 고라 자손 살롬의 장자 마띠데아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사실 우리가 역대상 첫 부분을 읽어가노라면요,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읽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열되다가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 구절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역대상 9장 31절에 마디디아라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한 레위 사람이 전통을 따라 전병, 즉 제사 때에 사용되는 떡을 굽는 일을 맡았다는 내용이지요. 언뜻 보아서는 그다지 의미 없는 구절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대상 9장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역대상 9장은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각 지파와 가문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9장을 가만히 읽어가노라면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맡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역할에 따라서 정확한 이름이 함께 드러난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을 맡았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9장 31절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마디디아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사람을 언급할 때 구체적인 이름이 없이 그저 어떤 사람, 어떤 자 이렇게만 나오고 있다가 성경은 이 사람이 마디디아의 이름을 갑자기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마띠디아의 이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역대상 9장 31절의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성경절을 보면 이 부분을 보다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8절, 역대상 9장 28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황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자, 그 다음에 또 9장 32절 보실까요? 또 그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나게 돼요. 왜 성경은 하필 이 떡 굽는 사람의 이름을 특별하게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직업이 떡 굽는 일이랍니다. 떡 굽는 일이라면 그 일 때문에 나라가 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기가 그 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떡을 잘 굽는 데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떡이 뭐 잘못 구워졌다 해도 그다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역대상 9장에서는 마띠데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보다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와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히브리어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어 성경과 그 배열 순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배열 순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성경 각 책의 기록 연대를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 순서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이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인데요, 히브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가 아닙니다. 무슨 책일까요?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대상하는 구약 성경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포로 후기라고 불리던 때였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역대상 9장에서는 긴 명단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이 역대상하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1차적으로 그 성경의 내용을 처음으로 접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럴까요? 예. 예레미야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었죠. 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나요?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가 그 당시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했던 필요한 메시지였지만 또 2차적으로는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던 그 역대상하 역시 가장 1차적으로는 그 포로 후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상하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벗어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고, 역대상하는 이 말씀을 역사책의 형식으로 담아냈던 것이죠.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했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기 20년 전인 기원전 605년부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기원전 58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사 즉 페르시아가 등장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끝부분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기원전 538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길게는 70년, 또 짧게는 50년 만에 포로의 2세, 3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포로기 이후, 후기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입니다. 성경 중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등이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은 참 힘겨운 삶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고향에 돌아올 때의 그 열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역대상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1차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 시대, 그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였던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이 응하였더라. 근데 성경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강제 노동과 같은 것을 하면서 대단히 힘들게 살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 나름대로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때로는 부와 명예도 누리면서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평생을 보냈고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도 했죠. 모르드개도 왕궁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포로 세월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2세와 3세들은 당연히 그곳의 언어와 풍습에 매우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이 이국 땅이긴 했지만 비교적 어렵지 않은 삶을 70년 동안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살아오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는 왕의 칙령이 떨어진 거죠. 사실 그 칙령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옵션이었어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비록 이국 땅이지만 꽤 정착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지금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삶의 기반을 다 버려야 합니다. 직장을 버리고 집을 버려야 해요. 그리고 성경은 예루살렘 땅은 그 70년의 생활 동안 완전한 황무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했어요.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도 문제입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잖아요. 안전한 길도 아닙니다. 가면 반겨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버려진 땅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여 그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와,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이 났다 하고 환호할 일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헌신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와이프의 주석에서도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양에서는 오랜 기간을 살았던 어떤 한 지방으로부터 한 가족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니프루를 발견한 결과 수많은 문서들이 밝혀주기를 아닥사스대 1세 통치 기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에스라와 그의 동료 지도자들이 동행하여 귀환한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 귀환한 이주민들은 옛 고향에서의 어려운 개척의 삶과 바벨론보다 훨씬 더 적은 안락함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포로 귀환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포로 귀환이 한 번만이 이루어진 것 아니라 세 번씩이나 진행되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에스라 1장에서, 둘째는 에스라 7장에서,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귀환할 때에는 절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레위인들을 에스라가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이해할 때에 오늘의 본문인 역대서 9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나는 그 역대서 9장의 그 명단들은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향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한 목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삶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러한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을 열거하다가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 마띠디아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띠다의 편에서 이 상황을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마띠다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포로된 땅에서 안정된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었을 거지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성전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가 맡은 일은 떡 굽는 일이었답니다. 생각만 해도 지루한 일이죠. 게다가 자신이 선택한 일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어진 일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보자면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역대상 9장에 나타난 레위인들의 업무 목록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문지기, 기구 나르기, 제사 도구 관리, 찬양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찬양 이외에는 그다지 즐거울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을 평생 해야 한답니다. 부담이 얼마나 갔을까요? 그런데도 레위인들은 돌아왔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띠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나 창조력이 필요 없는 일, 잘한 티도 나지 않고 못한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 일, 한마디로 영향력이라고는 거의 없는 그 일을 하는 마띠랴를 성경은 왜 이렇게 특별하게 그의 이름까지도 거론하며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 성경에서 이 마띠랴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마띠랴가 하는 그 일이 매우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띠랴의 그 일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듯이 보이는 레위인들의 그 모든 일, 역대상 9장에 나오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 레위인들의 일만 특별했겠습니까? 당대를 살아가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왜 그들 하나하나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밭 가는 일이든 그릇 나르는 일이든 불침번을 서는 일이든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마띠랴입니까?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특별하다면 그들 모두의 이름이 언급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마띠랴 이름만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마띠랴는 자신이 맡은 그 특별한 일을 특별한 일답게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전병 굽는 일? 그냥 쉽게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띠랴는 온 정성을 기울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대를 살아가던 지친 유대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버르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할 만큼 기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서 역대상하의 명단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일을 온 마음으로 감당했던 그 마띠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 되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 일을 기쁨으로 계속한 마띠랴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명하면 무명한 것이고 유명하면 유명한 것이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니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고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도 있습니다.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게 하면 권력과 재력으로 유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유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이 없는 사람, 그는 유명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무명한,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띠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띠랴라는 이름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셨죠.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아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힘있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는 게 평탄치 않아서 근심하는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는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가난한 사람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띠디아, 그가 구운 떡으로 예배하며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예배자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보화를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띠디아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비단 마띠디아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조력자로서 살아가던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마띠대 역할이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벽돌을 날라야 하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봉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창문을 닦아내야 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모두를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결핍된 이 일에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에서 기쁘게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준엄한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황폐한 땅으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백성들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을 더 많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답답해하고 매우 낙심하곤 했습니다. 말라기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며 또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기쁨 없이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 보여요. 자기는 다 내려놓았지만 누리는 것은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마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눈을, 너희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그 눈을 들어서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그 역대상의 독자들에게 물으시고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네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마띠디아 시대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비우지 못한 세상에 대한 미련도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진 않습니까? 이 안식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긴 하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짓눌림이 있고 부담이 있고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생각의 눈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70년 포로 생활, 그러나 너무나 안정된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 참으로 훌륭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히 그 많은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네 눈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띠디아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띠디아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띠디아를 기억하셨어요. 온전히 그 마음과 생각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맡은 바 직분에서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했던 바로 그 마띠디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띠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띠디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띠디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띠디아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그 하나님의 마띠디아,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의 축복은 어떠합니까? 매일매일이 특별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특별한 이 안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시작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 생활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아름다운 날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띠디아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에 허락하신 마띠디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얼마 전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역의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대학 캠퍼스 안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자발적인 사역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그런 사역은 정말 어려운 사역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 사역을 자발적으로 재원했던 그 친구가 너무나 대견스러웠어요. 일반의 보통의 교회 사역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말에 교회에서만 해도 되는 그 지역교회에서의 사역과 비교하면 캠퍼스 안에서 매일 만나야 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사역은 매일이 사역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런 그가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그 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말씀이 또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 그 친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바로 저 자신을 위한 말씀이기도 했어요. 목사인 저도 이 사역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며칠 전에 한 유학생이, 베트남 유학생이 SNS를 통해서 제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했어요. 중간고사를 너무나 많이 망쳤다고 했어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학의 꿈도 접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날 만나자고 그랬어요. 점심부터 오후까지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대학에 있다가 이탈한 학생이었는데요. 불법 체류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망한 그런 사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불과 6개월도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외국인 학생들을 돌보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일이죠. 어떤 때는 외국인 학생이 갑자기 연락 와서 그냥 자기 말만 하고 돌아갈 때도 있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그게 아니라 그저 자기 말만 들어달랍니다. 그리고 한참을 얘기하고는 고맙다며 얘기하고 돌아갑니다. 사실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때도 있어요. 이제 사실은 제가 다른 맡은 역할이 있지만 이 학생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이 제게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제 내가 새로 맡은 일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제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마띠디아가 필요합니다. 그 마띠디아가 오늘 우리들 각자가 되시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가장 먼저 결심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영원한 마띠디아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 마띠디아를 영원히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몸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부터 고향 땅으로 옮겨왔던 것처럼 그 마음도 신앙까지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저 하늘로 옮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띠디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 고임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띠디아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작은 일에 성심껏 일하는 그 마띠아를 기억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우리로 그 마띠아를 기억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삶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그것의 크기와 역할에 관계없이 감사함과 성실함으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매우 크게 보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물 마띠디아를 기억하게 하셔서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실천했을 때 그 실제의 그 맞디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하고 그 안에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쁨을 유지하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인 일상 영역에서 모든 이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